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러한 부담일 겁니다.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혹여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 혹은 설교자 개인적인 욕망이나 내용이 들어가면 어쩌나 하는 마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런 것이 설교자의 고뇌입니다. 사실 그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고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가 갖는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증거된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그런 내용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그렇게 힘들어한 영혼들도 동일한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성도들이 반응을 좋게 보이면 기쁨이 있고 때로는 성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는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지요. 예배 후에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어떤 분은 은혜가 되어졌고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하다고 하여 마음이 기쁠 때도 있고 마음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자가 갖는 부담 앞에 오늘 본문은 굉장한 큰 위로가 됩니다. 굉장한 큰 위로가 됩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설교자와 동일한 그러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들은 잠깐 믿다가 잊어버리는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듯 보이다가 세상으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처럼 받아서 은혜롭게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이 정도라면 인간인 설교자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했는데 모든 자들이 100%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굉장히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지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만 위로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지 도대체 옥토와 같은 밭으로 백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이야기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비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부의 삶을 조금 알고 농사에 관한 선지식이 있다면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농사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른다면 본문의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 남녀노소이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농부에 관한 이야기나 농부가 씨 뿌리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담아내기 위한 비유였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데 어떻게 뿌렸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절을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이야기는 비유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하려는 내용이 실제로 예수님이 목적한 말씀 선포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나서 비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이 비유는 너희에게 허락되는데 이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내용을 씨를 뿌리는 모습을 통해서 즉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각 동네와 성을 다니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일을 종합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마을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마을마을을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그 전달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천국 복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로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종합하여 씨 뿌리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공생의 사역을 종합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 마을에 갔고 저기 있는 저 마을에도 갔었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마을들을 돌아다녔는데 그 마을에서 내가 증거했던 말은 한 가지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증거했다. 그런데 그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한 반응이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자, 즉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의 결과를 오늘 이 네 종류의 밭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각양각색이었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각양각색으로 천국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뿌려진 씨가 더러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더러는 옥토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의 농경법에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 가을철에 추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논을 갈아엎습니다. 그것이 조금 늦어진 분들은 봄철에 논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그 갈아엎어진 그곳에서 다시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먼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예전에 보리 농사를 짓게 되면 게으른 분들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씨를 뿌리고 갈아엎고 거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의 사람들은 씨를 먼저 뿌리고 땅을 갈아엎어서 그 속에서 씨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저희 예배당 같은 땅이 있다고 하면 중간에 씨를 뿌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뿌리든 얼마만큼 뿌리든 그 땅 안에 뿌려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이 가장자리를 뿌릴 때는 굉장히 기술을 요합니다. 한 주먹 잡아서 휙 뿌릴 때 어떤 씨앗들은 그 땅 안에 떨어지지만 어떤 씨앗들은 논두렁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들은 논두렁 바깥에 있는 길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옥토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농로가 있는 그런 길가가 아니라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잘 닦여져 있었고 그 길에는 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로다가 깔아놓은 길이기 때문에 결코 흙이 없어서 씨앗들이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곳에 떨어진 겁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그 흙이 없는 그곳에 떨어지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날아가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잡아먹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제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 안에 뿌려졌는데 이 길가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의지를 들여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서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금세 사라져버려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서 사라져버리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문을 나가는 순간 그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의지를 들여서 굳은 마음으로 싹을 틔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자들,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길가밭에 떨어진 그러한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위는 마태복음과 비교해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흙이 얇게 덮인 그와 같은 돌짝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얇은 흙 밑에 돌들, 바위들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얇게 덮인 흙 위에 떨어졌던 씨앗들이 금세 뿌리를 내리지만 그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하니 그 흙 밑에 뭐가 있는 겁니까? 큰 바위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뿌리를 내리고 싶지만 내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마음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의 바위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생명으로 인도해가고 싶은데 그러한 일들이 멈춰지는 겁니다. 사실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싹이 나고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씨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서 우리 심령 깊숙이 들어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성령의 검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어서 우리의 영혼들을 바꿔가길 원하시는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큰 바위가 있는 겁니다. 뿌리 내릴 수 없을 정도의 큰 바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뚫고 지나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 안에 있는 이 바위 같은 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막 드릴처럼 뚫고 들어가지만 그 마음에 있는 바위가 너무도 단단해서 그 마음이 그 씨를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가장 쉬운 말로는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개인이 살아 꿈틀거릴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소유했던 의로움,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들, 또 내가 이뤄놓았던 많은 선행들,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경함, 불신앙, 이러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 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련이 오면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바위에 떨어졌던 사람들의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단순한 인생사에서 만나는 시련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입니다. 말씀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시련입니다. 손해예요. 아픔이라고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당하는 그런 서러움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아의 욕심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아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드러나는 자아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자아가 무너져 내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양실조 걸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들은 시들어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바위 밑에 떨어지는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종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갑니다. 그러나 가시로 인하여 그것이 자라갈 때 늘 찔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즉 풍성하게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위협들이 있고 많은 환난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심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자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쾌락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쾌락이든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쾌락을 끊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브라질 같은 데 가면 예수를 믿게 되면 끊어야 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두 번째는 축구라고 그럽니다. 이 축구와 커피를 끊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가서 신앙인이 되면 끊어야 될 게 몇 가지 있죠? 누구나 다 아는 거 두 가지죠? 술과 담배입니다. 물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술을 끊어야만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담배를 피워?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쾌락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들게 될 때에 그 쾌락과 기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쾌락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이 주는 쾌락을 함께 비교할 때 인생의 쾌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생각이 늘 자리하게 되고 그 세상 즐거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동경하게 되고 조금씩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열망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떨어져서 백배 결실을 하는 겁니다. 백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실 백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는 뭐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 지은 게 이럴 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도시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얘기는 못할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통일벼라는 게 나왔습니다. 통일벼라는 게 나왔는데 그 식량난이 있고 막 그럴 때 통일벼 볍씨가 나오므로 인해서 식량난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풍년, 흉년 혹은 평년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벼를 농사를 지을 때 평년작이라는 말은 지난해와 수준이 비슷한 겁니다. 흉년은 지난해에 비해서 소출이 적은 거고 풍년은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소출을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따질 때 가장 쉽게 세는 방법은 그 곡식 나랄 숫자를 세하는 겁니다. 그 숫자를 정말 세어보는 거예요. 벼가 보면 벼가 이렇게 해서 나랄들이 막 달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달리면 보통 50알, 70알 달리면 아 이거는 흉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50알 미치면 아 이거는 흉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때 통일벼가 나와서 굉장히 나랄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100배를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풍년이죠. 한 알이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 있게 역사해 갑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길가밭에 있는 자들처럼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팽개치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바위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뚫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아가 막 살아 꿈틀대는 자들도 아닙니다. 세상에 유혹이 따라오지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자, 이런 자들이 오늘 착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받는 복은 뭡니까? 백배의 결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사람이 증거했다면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의 말솜씨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천지만물을 만드셨던 그분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천양지차로 다르게 나타날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비유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해설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대상들에게는 비유가 그냥 비유로 가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듣는 말씀이 생명을 변화시키는 구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생명력인 말씀이 못 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 선지자가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사 선지자가 가서 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귀를 어둡게 하는 겁니다.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언제까지요? 모두가 다 끝나버릴 때까지.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련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열려지고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닫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은혜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러기 전에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져야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밭에서 그 굳어져버린 마음에 깊은 그 기경을 통하여 땅을 갈아엎고 그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해버리고 가시덤불 같은 내용들을 제거해버려줘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려야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0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호세아서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딱딱히 굳어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갈아엎는 겁니다. 그리고 갈아엎어진 그곳에서 나오는 돌자, 바위 같은 내용들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내리신다는 거예요. 공의가 빛처럼 내려지면 그 공의가 심겨진 그곳에서 인애가 싹 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싹 트기 시작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함이었더라. 자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자꾸만 주장하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거대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바위를 깨내기 전에는, 이 바위를 뜯어내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여러분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기 위하여 발을 깊이 기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려지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뿌려진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담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의 결실이 있어 세상 가운데 얻지 못하는 참된 기쁨, 세상 가운데 얻지 못하는 참된 즐거움과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공의를 빛처럼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공의가 빛처럼 내려져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신앙의 변화, 엄청난 신앙의 기쁨,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길가의 밭들처럼 딱딱히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깊게 갈아엎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내재하고 있는 바위와 같고 돌덩이와 같은 그 굳어버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옥토와 밭은 밭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 백배의 결실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자랑, 즐거움들을 멀리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